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표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고
하셨죠? 예. 앞에 굉장히 뜨겁게 반응하시는 자매님들이 계셔서 보니까 한박교회 자매님이시 가장 큰 박수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녁에는 어제까지 말씀 전해주신 박옥수 목사님께서는 오늘 새벽에 강릉 수양회로 이동하셔서 그곳에 이틀 말씀 전하시고 또 이제 강릉에서 2차 때 말씀 전하셨던 부천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이렇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진정하십시오. 아마 소리 지르는 사람 부천교회. 네.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제가 와가지고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내 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짐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내 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천명 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29절까지 봤습니다. 네, 저는 오늘 출애굽기 32장을 읽었습니다. 32장에 보니까 정말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처럼 너무 복돼서 32장을 읽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두 돌판을 손가락으로 이제 새겨서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의 손에 들려줬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 백성들 앞에 가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춤추고 뛰놀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을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그 심판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오너라.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때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네 자손이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1지파가 이제 네이 자손이 제일 먼저 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 판단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자기들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이야. 금송아지 성긴 주범이 네이 자손이잖아, 그죠? 늘 범죄를 할 때는 주범이 있고 공범이 있는데 주범은 이제 항상 그 범죄를 주관하는 사람이 주범이라고 해요. 그리고 공범은 옆에서 도와준 사람을 공범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공범에 와 있고 레위 자손은 주범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장본인이 아론이었거든. 아론은 레위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무슨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 금방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금송아지 섬기고 뛰놀고 춤추고 대적하는 그 일들을 했는데 우리는 여호와의 편에 설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컸습니다. 근데 도대체 내 자손이 어떤 마음으로 바로 두 말 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도 없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내게로 나와 하니까 제일 먼저 나갈 수 있었을까? 그게 이제 레위 자손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였어요. 모세가 그 레위 자손을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 자손의 옆구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돌이켜. 내 자손이 칼을 빼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륙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아들을 도륙하기 시작했는데 그날에 3천명을 도륙한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금방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거스리고 대적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했는데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내게로 나와 하면 과연 누가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우선 우리가 민수기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에 13절 13절에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자,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서 이스라엘 진을 보여주는데 앞에를 보여준 게 아니고 저 진 끝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네가 본대로 얘기해. 네가 정확하게 본대로 사실대로 얘기하면 돼. 자, 선지자 발람이 자기 본대로 얘기하면 항상 진 끝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아침에 월요일 날 조회를 하잖아요. 요즘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요. 모여가지고 이제 1학년 1반, 2반, 3반 쫙 6학년까지 모이는데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듣는데 교장 선생님이 연설이 길어가지고 일사병으로 쓰러진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학년 뭐 1반에는 뭐 40몇 명, 뭐 50명, 45명, 43명 이렇게 이제 있는데 뒤에는 줄이 잘 안 맞잖아, 그죠? 뒤에는 줄이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앞에는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뒤에는 전혀 줄이 안 맞고 엉망이고 개판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뒤에는 항상 또 줄도 안 맞지만 그 반에서 또 껄렁껄렁한 놈들, 그죠? 모자 삐딱이 쓰고 다리 떨고 껌 씻고 있는 애들. 그런 놈들이 항상 이제 뒤에서 잡담하고 그 반에 적응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앞에 앉는 사람이 있고 뒤에 앉는 사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뒤에는 항상 어두운 사람들이 뒤에 앉는 거예요. 어두운 사람들. 그 목사님 가까이 있으면 좋은지 안 좋은지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앞에 있으면 뒤에는 좋은지 안 좋은지도 표시가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아예 말씀에 관심이 없고, 물론 이제 우리 소양관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뒤에 사람 더 잘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는 항상 이제 목사님의 그 시야를 피할 수 있는 자리가 뒤에예요. 좀 어둠이 있는 사람들 뒤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앉으려면 또 예배 시간 그래도 한 15분 전에 와야 되잖아, 그죠? 뒤에는 간증도 다 끝나고 찬송 다 끝나고 말씀만 들으려고 앉아있는 사람 귀찮게 뭐하는데도 간증도 듣고 찬송까지 들어가 말씀만 듣고 가면 되지. 말씀도 또 중간에 듣고 빨리 도장만 찍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뒤에 앉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앞에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자리고 뒤에는 부담이 없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끝을 보면 전혀 소망이 없네. 아, 저놈 인간들 사람 되겠나. 엉망이고 형편없고 보잘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제대로 갖춰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지금 끝을 봤는데 본대로 얘기하자면 예, 가봤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엉망이었습니다. 제대로 갖춰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군대였습니다. 본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는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본 것을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본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말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 그게 이제 선지자거든요. 내가 확실히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발라한 선지자가 지금 끝을 봤는데 엉망이고 제대로 갖춰진 게 하나도 없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걸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실까?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 엉망이었는데 제대로 갖춰진 게 하나도 없었는데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실까? 그걸 이제 찾는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자, 성경구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한번 말씀하시면 절대 바꾸질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말씀하시면 전혀 후회를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치 아니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한번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절이에요. 20절에 내가 축복을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이제 지금 끝을 보여줬는데 발라함이 자기가 본 것을 말해야 되는데 자기가 확실히 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축복을 내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느냐? 나는 절대 돌이킬 수 없다. 그러면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네소토를 갔을 때 네소토 국왕 페아를 만났어요. 국왕 페아를 만나기 전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국왕을 만날 때는 갖춰야 될 예의가 있어. 절대 네가 먼저 말하지 마라. 왕이 말을 하라고 할 때 해야 돼. 왕이 말을 하라고 안 했는데 네가 말하는 것은 반역이야, 반역. 그리고 왕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여야 돼. 왕이 움직이라고 안 했는데 움직이는 것은 반역이야. 이렇게 왕을 섬기는데도 왕이 한 말씀을 하시면 절대 그걸 뒤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셨는데 누가 그가 하신 축복을 돌이킬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기 시작해요. 자,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정했대요. 나는 다시는 너희들의 허물을 보지 않고 패역을 보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패역을 보지 않아. 그리고 23절에 야곱을 해야 할 사슬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슬이 없도다. 발라함 선지자가 분명히 봤을 때는 엉망이고 제대로 갖춰진 군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을 하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스라엘 해야 할 사슬이 없고 저주해야 될 조건이 1%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해야 할 사슬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슬이 없도다. 자, 여기 이스라엘에는 이제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도 안 보지만 여러분의 허물을 보지 않고 여러분의 패역을 보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셨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여러분의 허물을 보고 패역을 본다면 우리 중에 천국에 갈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사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 패역을 보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대요. 레위 자손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레위 자손은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와 했을 때 제일 먼저 뛰어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열한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내게로 나와 하니까 나가려고 하니까 뭐가 보여요? 자기 행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금방까지만 해도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그 일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이야. 우린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아니야. 여호와의 편에 살 자격이 없어. 그래서 열한 지파가 여호와의 편에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내 꼬라지를 보면 내가 금방까지만 하나님 거스리고 대적하고 악을 행했는데 더럽고 추한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나? 하나님 나를 도우시겠나? 내가 봐도 나를 안 도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편에 설 수가 없었어요. 자, 신앙은 뭐예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셨다. 내 행위를, 내 모습을 보지 않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면 힘을 잃어요. 그죠?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늘 부부싸우면 너는 잘하냐? 그죠? 그러면 깨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너는 잘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힘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안 도우실 것 같고 내가 내 자신을 보면 꼭 지옥 갈 것 같고 죄 짓고 악하고 추한 것밖에 없으니까 힘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는다 하셨어요. 레위 자손이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금방까지만 해도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대적하는 그 일들을 했는데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내게로 나와 하니까 제일 먼저 뛰어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칼을 빼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3,000명을 도륙을 했겠습니까? 야 이놈의 새끼들아, 왜 금송아지 생겼어? 왜 하나님이 거스렸어? 왜 하나님을 대적했어? 하면서 막 3,000명을 도륙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금송아지 생긴 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야 돼요? 내 자손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은, 말하면서 죽이진 않았을 거다. 왜 금송아지 생겼어? 왜 하나님 거스렸어? 왜 대적을 했어?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죄를 많이 짓고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탄이 꼭 그걸 문제를 삼으니까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을 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을까?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없었을까?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그죠? 내가 금방까지 하나님 그 수입을 대적하는 그 일들을 했는데 우리가 무슨 여호와의 편에 설 자격이 있어? 우리는 여호와의 편을 설 자격이 없어. 그래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꼬라지를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의 행위를 본 거예요. 내 자손이 칼을 쥐고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 이놈의 새끼들아, 왜 금송아지 생겼어? 그랬겠습니까? 아니고 왜 네 꼬라지를 봤어? 왜 네 모습을 봤어?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우리 패역을 보지 않는다고 하셨잖아. 왜 네 행위를 봤어? 왜 네 자신의 모습을 봤어? 그러면서 3,000명을 도륙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망하고 싶으면 뭘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 돼요. 신앙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는다 하셨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 마음을 정해야 돼요. 신앙을 하려면은 더 이상 이제는 내 행위,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기로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행위만 안 보이면 뭐든지 하나님이 도우실 것 같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는 아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이제 12살 때까지 대소변을 못 가렸어요. 의사가 발달장애래요. 그래서 침대에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는 그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치워주고 아빠가 치워주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해외를 갔다 왔는데 화장실에서 저희 아내가 에이씨 못 살아,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왜 그래 하고 문 열었어요. 문 여니까 우리 아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환청을 들었나.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변기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아내의 목소리하고 똑같이 에이씨 못 살아,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우리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옷에다가 소변 보고 대변을 보면 화장실 데리고 가요. 화장실 데리고 가서 그걸 시키면서 하는 소리가 에이씨 못 살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소리를, 똑같은 소리를 12년을 들었잖아요. 그죠? 12년을 듣는데 이건 목소리 톤까지 다 애워버렸어요. 우리 아들이 말을 잘 못하는데 그 소리만은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께 이제 아이를 제가 도봉 강남에서 훈련을 받고 도봉교회에 갔을 때 그때는 아이를 데리고 목사님께 데리고 간 거예요. 목사님께 데리고 갔는데 딱 의자에 앉혔는데 이놈이 다리를 딱 꼬고 턱을 딱 받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 일어서 그러니까 전혀 딱 쳐다보면서 일어서지도 않고 안 듣는 거예요. 일어서 이놈아 그러니까 안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 안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점심시간이었는데 일단 밥 먹고 보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문영준 목사님하고 셋이 식사하러 지하 3층으로 내려가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을 밥 먹고 와서 너희들을 내가 빠따를 칠 거야. 오늘 맞아야 돼.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식사를 끝나고 나서 종이로 몽둥이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문영준 목사하고 목사님하고 넷이 있었던 거예요. 직무실에.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너 앉아. 이제 일어서 있으니까 앉아 하니까 안 앉는 거예요. 앉아 안 앉는 거예요. 앉으라니까 안 앉는 거예요. 문영준 엎드려 보자. 목사님 막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영준 목사가 아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봤어요. 우리 아들이 앉아 그러니까 전혀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앉으라니까 전혀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김기성 너도 엎드려 버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엎드려 딱 버친 거예요. 목사님 또 막 때리는 거예요. 저도 막 아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 아들이 딱 보고 있다 피 하고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늘 나한테 아들이 맞았거든요. 오늘은 아빠가 맞는 날이니까 너무 꼬신 거예요. 그거를 고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목사님이 우리 아들 데리고 따라와 화장실 들어갔어요. 화장실 들어갔는데 이제 한 10분 있다가 울고 막 나오는 거예요. 앉아 그렇게 안 앉았어요. 그래도 앉으라니까 안 앉았어요. 다시 돌아와 화장실 또 들어갔어요. 또 막 울고 나왔어요. 앉아 또 안 앉는 거예요. 또 다시 들어와 그래 또 들어갔어요. 한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앉아 하니까 앉는 거예요. 일어서 하니까 일어서고 앉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네 아이는 정상이야. 그리고 정상적인 아이하고 똑같이 키워야 돼. 그리고 뭐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냐면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비정상이라고 믿으면 정상적인 아이도 비정상이 된대요. 근데 좀 덜 떨어졌어도 부모가 정상으로 믿으면 아이가 정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믿었어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 집으로 이제 왔어요. 집으로 와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좀 아이들 야단치면 해체를 때려도 괜찮아. 얘 아이 정상이야. 싸워야 돼. 그 집에 와서 이제 아이하고는 싸움을 시작했어요. 화장실 안 가고 침대에 누워서 소변 보고 대변을 봐요. 아빠가 막 회초리 때렸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막 울면서 용서를. 너 아빠한테 용서 빌지 마. 아빠는 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아빠는 안 때려. 너 일어나 화장실 가면 돼. 안 왔대. 용서를 드리겠대요. 그래서 내가 또 때렸어요. 그걸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이 아이가 이제 뭘 깨달았냐면, 아,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용서를 빌어다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아빠가 두드려 패는데 자꾸 엄마를 쳐다봐요. 엄마를, 아빠가 때리는데 나를 쳐다봐야 하는데 엄마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불쌍한 표정을 짓고 엄마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왜 거기 서 있냐고, 아빠가 나 때리잖아, 빨리 말려줘야 되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이 아이는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너 들어가. 그래서 이제 싸우는데 한 6개월을 싸웠어요. 학교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멍들었잖아요. 온몸이 멍들었잖아요. 아동학대죄로 고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쯤 싸웠을 때 이 아이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었어요. 그 거기서 대소변을 본 거예요. 보니까 화장실 보니 대소변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날 우리나라 우리 집안에 광복절이었어요. 모든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된 날이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막, 내 새끼 너무 잘했어. 내 새끼 너무 훌륭해. 왜냐하면 12살 때 대소변 가렸으니까 너무 훌륭한 짓을 한 거예요. 뭐 보다가. 그래서 이제 문제는 또 이 아이가 이제 대소변만 가렸지 이제 스스로 옷도 입어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양치질도 해야 되고 하는데 또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죠? 아빠가 잘했다고 칭찬해 줬는데 대소변 봤으니까 잘했다고 칭찬해 줬는데 12살에 대소변 가면 뭐가 잘했다고? 앞으로 또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제 아이를 키우면서 진짜 내가 마음에서 교회의 마음이 많이 비춰졌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하고 똑같이 키워라. 네 아이는 정상이다. 부모가 정상으로 믿으면 이 아이는 정상으로 바뀌어. 근데 부모의 마음이 비정상이면 이 아이는 바뀌질 않아. 왜? 부모가 비정상이라고 믿으니까 아이가 대소변을 봐도 문제 안 되는 거야. 왜? 비정상이니까. 양말을 못 신어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돼요. 왜? 비정상이니까. 옷을 못 입어도 이해가 돼요. 왜? 비정상이니까. 근데 내가 어느 날 정상이라고 마음에 믿음이 들어온 순간부터 아이하고 싸울 일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정상인데 저놈이 침대에서 소변을 본단 말이야. 야, 이놈의 새끼야, 빨리 안 일어나! 빨리 화장실 들어가! 양말 똑바로 안 신을 거야? 왜 옷은 똑바로 입었어? 제대로 입어야지! 싸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이해가 안 돼. 정상적인 아이가 바지를 거꾸로 입고 양말을 뒤집어 신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워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으로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믿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믿으면 안 달라져요. 왜? 내가 전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 사실 믿음을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삶 속에서 싸워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안 믿으면 싸워야 할 일이 안 보여요. 왜? 아들은 늘 나한테 자기가 장애자라고 어필을 했어요. 장애자로 봐주기를 원했어요. 아버지가 장애자로 믿어주기를 바랬어요. 왜? 그래야만이 침대에서 누워서 소변 보고 대변 보고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치워주고 아빠가 치워주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야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게 편한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저놈이 이제 20살, 30살, 40살 때까지 장가도 못 가고 옷에다가 소변 보고 대변 보고 살 것 생각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1%라도 전달이 되면 저놈이 거기서 발딱 일었을 건데 6개월을 두드려 맞으니까 이놈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항상 이 아이의 마음에 코스가 있었어요. 나는 장애자예요. 장애자라는 사실을 자기가 생각을 하니까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해줘요. 그럼 한 번도 마음을 안 꺾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마음의 장애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아이에게 싸워야 될 게 안 보이는 거예요. 6개월을 두드려 맞았는데 이 아이가 무슨 생각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이 마렵고 대변이 마려우니까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귀찮잖아요. 그죠? 귀찮아요. 3m도 안 되는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옷에다 싸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치워주고 아빠가 치워주는 거예요. 이게 옛날 코스였어요. 근데 6개월을 아빠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코스가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면 엄마가 와서 치워주고 아빠가 치워줘야 되는데 이제는 에이 귀찮아 그냥 옷에다 싸자 그러면 엄마가 치워줄 거야 했는데 아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아빠한테 맞는구나 아빠한테 맞는구나 거기까지 생각이 연결이 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간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야, 장애자의 마음을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알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목사님이 이해를 했어요. 왜? 아, 목사님이 지금까지 우리 사역자들하고 싸움을 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싸움을 했던 형제 자매들 싸움을 했던 것은 목사님의 마음에서는 우리가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인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으로 이미 하나님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우리 아이가 충분히 정상적인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이가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옷에다가 소변 보고 대변 보고 사는 거예요. 3m도 안 돼. 귀찮으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왜 나를 그동안 책망을 하셨는지 그게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부모가 돼서 장애를 가져온 아이를 키우면서 내 마음이 막 너무너무 그때 목사님 마음이 많이 비춰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를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으로 믿고 계셨구나. 우리는 우리가 무슨 목사님입니까? 우리가 무슨 예수입니까? 우리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냥 나는 김기성이에요. 김기성이는 뭐 돼요? 예수님처럼 안 살아도 되거든. 침대에서 소변 보고 대변 보고 살아도 된다. 부담스러운 일 안 하고 힘든 일 안 하고 그냥 무난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라고 믿으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라고 믿으면 내 목사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장애자라고 어필을 해요. 나는 장애자예요. 난 덜 떨어졌어요. 이걸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목사님 앞에서 늘 우리는 무슨 최고입니까? 우리가 무슨 예수님하고 똑같습니까? 우리는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는 아니라니까요. 우리 믿음이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버텼던 거예요. 이놈이 언제 화장이 되나? 회체를 들고 막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화장실 변기에 가서 앉더라고. 아,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를 책망하셨구나. 우리 아들은, 아버지는 저놈이 20살, 30살 때까지 장가도 못 가고 저렇게 살까 생각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해초를 들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교회의 마음이 비춰지는데 제가 한 번씩 있잖아요. 이제 자주 제가 해외를 가잖아요. 그러면 뭐 교회에 있든지 해외에 가든지 바쁘게 살잖아요. 바쁘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뭐 다 잊어버려. 집안일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근데 한 번씩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행기를 타면 이제 앉아서 가니까 조용히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면 그때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저희 장모님한테 맡기는 아이들 맡겨놓으니까 우리 장모님 아이들 맡기면 이제 늘 먹을 걸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를 갖다 놔요. 그러면 나중에 밥 먹을 때 밥 먹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갖다 놓지 마라고 해도 그게 안 돼요. 할머니는 손주를 사랑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굶겨야 된다고. 밥 안 먹으면 굶겨야 된다고. 굶기면 제대로 그냥 가서 제때 식사 중에 밥 먹는다고. 왜 억지로 밥 먹이냐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우리 아들 생각이 나요. 두 아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서 내가 미안한 거예요. 성구가 내가 조금만 같이 있으면서 싸워지면 좋아질 수 있는데 내가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마도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실 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형제 자매 생각 안에 갇혀 있는데 내가 조금만 싸워주면 이 사람은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 될 수 있는데 막 그런 아쉬운 마음이 막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마음이 제 마음에 밀려 들어오면서 제 마음에서 막 내 마음을 하나님이 난도질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조건 듣겠습니다. 무슨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혹가다 목사님들이 사역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간섭을 받고 책망을 듣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교회를 떠나세요. 그러면 아쉽죠. 우리 목사님 뭐 잘못했지? 우리 목사님 잘못한 게 없는가? 우리한테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잘하셨는데 왜 목사님 그만두셨을까? 근데 책망을 받은 목사님들은 목사님의 마음을 몰라요. 모르니까는 알면 얘기했겠죠. 형제 자매님, 제들아, 제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으로 키우시려고 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아들이 꼭 침대에서 누워서 소변 보고 대변 보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버텼던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님 앞에. 아닌데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제 마음에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내가 아들과 조금만 더 심하게 싸워지면 아들이 막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마음으로 싸우는데 책망을 듣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말만 듣고 섭섭한 말을 마음을 형제 자매들 전달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우리 목사님 잘못한 거 없는데 이 생각해요. 잘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 목사님 그만뒀지? 그만두도록 만들었지 그러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불신을 쌓도록 만든 거예요. 진짜 알았으면 형제 자매들 말하고 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은 형제 자매 이해를 하고 그럼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가는 사람 그 말 안 하고 가요. 말 안 하거든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그럼 형제 자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오해만 쌓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과 싸워보니까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막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싸워보니까. 저는 1987년도에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제가 출소를 했어요. 1987년도에 제가 교도소 들어갔을 때 1심 구형에서 사형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2심에서 우리가 15년형을 받고 제가 교도소에서 또 사고를 쳐서 1년 추가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16년을 살았어요. 처음에 내가 들어가 사형 받았을 때 마음의 가책도 없고 내가 왜 여기 들어왔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빨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늘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늘 사고를 치면 교도소에는 독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꽁꽁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나오면 또 사고를 쳐요. 나오면 또 사고 치고 나오면 또 사고 치고 그걸 1년, 2년, 3년 그렇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전라남도 신안군이 저희 고향인데 거기서 배를 타고 목포에 나오면 1시간 돼요. 그리고 열차를 타고 대구 교도소까지 오면 이제 이틀, 3일이 걸려요. 교도소에 와가지고 면회 신청을 하면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도관이 할머니 아들은 면회가 안 됩니다. 왜요? 저 시골에서 왔어요. 이틀 동안 걸려서 왔습니다. 우리 아들 얼굴 보려고. 근데 왜 우리 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까? 아들이 그 안에서 사고를 쳤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 울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와요. 또 와서 또 면회 신청하면 할머니 아들 면회 안 됩니다. 왔다가 다시 돌아가시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시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시고 이걸 1년, 2년, 3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안 좋으니까 죽음을 생각하니까 우리 아들의 얼굴을 못 보고 죽으면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날은 면회장이 오면서 마음을 정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면회장으로 가신 게 아니고 교도소 소장실로 들어갔어요. 소장실에 들어가서 소장님 우리 아들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 아들 얼굴 왜 볼 수가 없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아들 얼굴을 못 보면 못 갑니다. 아 할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들이 교도소 안에서 사고 쳤기 때문에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 그냥 돌아가셔야 돼요. 소장님 저는 오늘 못 갑니다. 그래서 소장실에서 들어 넣었어요. 그게 할머니가 무섭잖아요. 하도 탁해가지고 교도소장이 특별 면회 시간을 딱 10분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교도소에서 꽁꽁 묶여있는데 교도관이 와가지고 제 수갑을 풀고 밧줄을 풀고 족쇄를 풀고 쇠사슬을 풀었어요. 그걸 저를 데리고 면회장으로 데려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와 계신 거예요. 자, 10분을 시간을 줬는데 제가 10분 동안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어머니가 밖에서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 10분이 다 지났어요. 지나가지고 교도관이 양쪽 팔짱을 끼고 저를 김기성 가자 하니까 딱 뒤로 뒤돌아서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철장을 딱 붙잡았어요. 교도관 선생님, 저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내가 오늘 가면 마지막인데 우리 아들 손 한 번만 잡고 가게 해주세요. 저 오늘 가면 우리 아들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교도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교도소 들어왔는데 방 안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부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날 제가 마음을 정했어요. 아, 내가 죽는 한 있어도 우리 어머니 소원 한 번만 들어주자. 근데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교도소의 소장님이 바뀌시면서 새로운 특별 면허 제도를 만드셨는데 한문 시험을 쳐서 100점을 5번을 맞으면 특별 면허 자격증을 준대요. 그때부터 제가 한문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공부하고 다음 싸우고 지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한 30점 나왔는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10시간 공부하면 나는 잠 안 자고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잠을 안 자고 밤잠 안 자고 계속 한문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달에 제가 100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달에도, 네 번째 달에 다섯 번 제가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야 드디어 한 특별 면허 자격증이 나온 거예요. 특별 면허 하면 이제 저 잔디밭에서 가족들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음식해서 만들어 같이 음식 만들어 먹고 한 두세 시간. 2시간 정도 같이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편지 써, 어머니 기뻐하십시오. 제가 드디어 특별 면허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10월 30일 날 11시까지 오시면 보안과 잔디밭에서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2, 3시간 같이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때 꼭 오십시오. 근데 그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 말고 옛날에 내 어머니가 나한테 만들어주셨던 팥죽이 있는데 팥죽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그때 팥죽 한 그릇만 만들어주십시오. 어머니가 편지가 왔어요. 내 아들아 장하다. 내 아들아 장하다. 10월 30일 날 내가 네가 좋아하는 팥죽만 만들어 가겠냐? 너 옛날에 김씨도 좋아했잖아. 고기도 좋아했잖아. 내가 만들어 갈게. 기다리고 있거라. 저 교도소에서 이제 달력에 동그라미 치면서 특별 면허 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10월 30일 날이 됐어요. 그럼 면허장이, 특별 면허 장소에 나갔는데, 다른 사람 다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만 안 오셨더라고. 왜 안 오셨지? 어머니가 안 오실 리가 없는데, 어머니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신 거예요. 11시 반, 12시 돼도 안 오셨어요. 12시 반쯤 됐을 때 교도관이 저한테 왔어요. 제 손목에 수갑을 쳤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가서 독방에 집어넣었어요. 교도관 선생님, 저 오늘 면회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기성아, 그냥 오늘 그냥 가자. 그러죠. 아니, 그냥 못 갑니다. 저희 어머니 오기로 했는데 내가 왜 독방에 가야 합니까? 오늘은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죠. 안 됩니다. 저 면회하고 가야죠. 네 어머니 못 오신다. 왜 못 오십니까? 네 어머니 오늘 면회 오시다가 열차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날 저희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밤새내 팥죽을 끓였습니다. 이거 내 아들 기성이가 좋아하는 거야. 우리 아들은 김치도 옛날에 좋아했어. 우리 아들은 고기도 좋아했었어. 그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보따리에 싸가지고 오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의 눈에는 자식의 허물이 안 보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 나쁜 놈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저런 인간 사용시켜야 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를 시켜야 돼. 또 저 때문에 죽어도 유가족들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형시켜달라고 데모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나쁜 놈이라고.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런 놈 빨리 사형시키라고 했지만 유일하게 저희 어머니 딱 한 분,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밤새내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싸가지고 오다가 열차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그분이 우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의 눈에는 아들의 허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 어머니 눈에 허물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단순해요.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에는, 어머니의 눈에는 자식이 무슨 죄를 짓고 무슨 패역한 행동을 했어도 부모의 눈에는 자식들의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끔찍한 사고가 났었어요. 어떤 사고가 났냐면 아버지하고 중학교 1학년 다니는 아들하고 아침에 같이 식사를 했어요. 아침에 식사를 했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잔소리를 했어요. 아들아, 네 누나도 잘 돼 있다. 그리고 네 형님도 잘 돼 있어. 우리 집안에 네가 문제야. 난 네가 공부를 조금만 잘하면 좋겠어. 이렇게 아버지가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아들이 밥 먹다가 아버지가 잔소리하는 거 들었어요. 내가 숟가락을 대면 땅바닥 패대기 쳤어요. 에이씨 하면서 일어섰어요. 아버지, 잘 됐습니다. 그럼 이 집안에 나만 없어지면 되겠네요. 에이씨, 아버지는 나만 미워해. 그래가지고 저 아파트 베란다로 성큼성큼 나가더래요. 그래, 아파트 베란다 문을 확 열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뛰어내려버렸어요.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당했잖아요. 갑자기 아버지가 맨발로 아들아 하면서 계단을 맨발로 뛰어내려간 거예요. 밑에 화단에 가보니까 아들이 머리가 깨져서 죽어있는 거예요. 죽은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아들아,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이 있어요. 페루나 중에 페루나가 있어요. 그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 엄마가 나를 미워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론 간혹 가다 아버지가 좀 이상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죠? 그건 좀 그죠? 또라이네.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좀 그런 사람 빼고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절대 자식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폐역한 행동을 할지라도 아버지는 자식의 허물이 안 보이고 어머니 눈에 자식의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고 어떤 폐역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폐역을 보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셨대요. 왜?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니까.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아버지니까. 그리고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씨, 아버지가 날 미워해. 하나님 날 안 도우셔. 하나님 날 싫어하셔.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지도 몰라.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지옥 보낼 계획을 세우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아버지가 있는 이상은 여러분이 어떤 폐역한 행동을 하고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지옥 안 갑니다. 그죠? 지옥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를 않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많은 섭섭한 일을 만나고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는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가 날 반드시 나를 거기서 건져내실 거야. 아버지 날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아. 내 이 자손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응? 이렇게 얘기하죠. 나한테 응? 목사님 그 얘기 듣고 내가 마음 닫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인사해도 안 받으시던데요. 목사님 옛날 이런 일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섭섭해서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아들 키우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딱 되어보니까 자식을 키우는데 막 그 교회의 마음이 내 마음에 막 비춰지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어둠이 조금 있었어요. 막 깨끗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서 안산에서 사고 치고 도봉교회 왔을 때 내가 용서를 받고 교회 은혜를 입고 교회 안에 있는데 마음이 깨끗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막이 끼어있는 것처럼 깨끗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날 우리 아들을 만나게 하신가 아들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아버지가 돼서 내 아들을 키워보니까 그때 교회의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이 마음에 들어오는데 그때 미칠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동안 우리를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으로 믿고 계셨던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아들이 막 장애자로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꾸 자기는 누워서 소변 보고 대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편한 거냐고. 아버지는 미칠 것 같은데. 내가 비행기 안에서 앉아있는데 아들이 자꾸 떠올라요. 성철아 미안해. 아빠가 조금만 너하고 싸워지면 네가 좋아질 수 있는데. 아마도 목사님이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또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내가 조금만 더 싸워주면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데 무한한 능력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 능력을 주셨는데 38년 된 병자처럼 일어날 수 있는데 누워서 평생 동안 살아가는 거 보니 그게 좋다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고통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조건 다 듣고 싶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뭐 막이 끼어져 있는데 그게 다 거쳐서 나가더라고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종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보여지니까 아 목사님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마음에 깨끗이 못하고 간혹가다 사역자들이 교회를 떠나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을 하면 잘못한 걸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가요. 그럼 형제 자매들은 우리 목사님 잘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 잘했는데 우리 아들이 회체를 때려가지고 대수변 딱 가렸어요. 가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빠가 칭찬해줬잖아. 아빠가 인정해줬는데 나 대수변 가렸어. 그것만 해도 잘한 거야. 그것도 잘한 거 맞아요. 근데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놈의 새끼야. 네가 이제 양말도 신어야 되잖아. 옷도 입어야 되잖아. 네 머리도 감지 알아야 되잖아. 그럼 아빠가 또 해초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그때 나도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 입었었어. 이만하면 잘하고 있잖아. 내가 대소변 가렸는데 뭐 그래요. 이놈이 그거 잘한 거야. 아니야 네가 앞으로 또 해야 될 거 배워야 될 거 얼마나 많은데. 그럼 목사님 또 해초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나를 미워하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목사님 마음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우리를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만하면 잘하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목사님 사랑하셔서 그래요. 우리 아들은 심지어 누워서 사는 게 그게 편하대요. 아버지는 하나도 안 편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놈의 새끼야 그게 뭐가 편해. 평생 동안 장가도 못 가고 20살, 30살 때 그렇게 살면은 그게 뭐가 편한 거예요. 아버지는 나 미칠 것 같은데. 일어서 이 새끼야. 독발 안 해. 그래야만이 아들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아들은 아빠가 회자를 뜨면 아프대요. 때리는 아버지는 그보다 500배 더 아파요. 아버지는 누가 아들을 해체를 때리고 싶은 아버지 어디 있어요? 아빠가 한 대 때리면 아버지는 100대 맞는 거예요. 마음에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빠가 때렸다가 아빠를 싫어해 아빠한테 마음 닫아요. 자, 하나님은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패역한 행동을 할다 하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허물을 보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셨어요. 왜? 여러분을 다 축복하고 싶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일거수일투 여러분의 행위를 쳐다본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지옥 가요.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면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벗게 뚜껑 열고 벗게 안에 집어넣었대요. 그 벗기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딱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왜요? 아무도 뚜껑 열지 마. 뚜껑 열지 마! 열면 안 돼! 왜? 율법이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은 은혜의 법으로 여러분을 심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저가 한 제물은 예수님 십자가의 죄값으로 죽음을 얘기하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봤어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지은 끝을 봤는데 너무 엉망이고 제대로 갖춰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본대로 얘기하면 네, 엉망이었어요. 제대로 갖춰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주받는 군대였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는 자기가 확실히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패역을 기억지 않는데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보신대요. 그리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거 바꾸면 안 돼요.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거룩하다 하시면 절대 이거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허물을 보게 해가지고 네가 뭐가 거룩해? 네가 뭐가 잘났어? 네가 뭐가 온전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여호와의 편을 건너갈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허물과 패역을 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허물을 보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의 눈엔 자식의 허물이 안 보였던 것처럼, 왜? 거기에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어머니니까 자식의 허물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왜 여러분의 죄를 많이 지었는데 허물을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니까 그래요. 아버지니까. 그리고 자식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죄와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으리라. 하나님 여러분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는데요.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고 어떤 문제가 와도 산더미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거기서 건져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요? 아버지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어떤 실수를 해도 아버지는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어.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너무 이 아버지 마음이 전달이 되면 어떤 편에서요? 항상 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 편에 서는 거예요. 네,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이 편에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여러분의 행위를 보면 한마디 우리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 안 들을 것 같아.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실 것 같아. 내가 죄를 지어서 나 지옥 갈 것 같아. 이 믿음이 또 들어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편을 정하십시오. 아셨습니까? 예, 하나님은 내 허물을 보지 않아. 그래서 예, 구원 받았습니다. 나도 천국 갔습니다. 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편에 설 수 있도록 다 하나님 하셨어요. 예,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있는 이상은 여러분 어디 가도 외롭지 않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이 자손들이 여호와의 편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패역을 보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손들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알립니다. 앉으셨던 의자는 5개씩 접어서